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참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고 또 하나님의 그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분적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아버지 또 우린 자녀 이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바뀌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바로 자녀된 특권이에요. 이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자녀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사명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자녀됨의 특권과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사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특권이 있고 사명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그 목적을 가지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셨을 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는 특권이 있고 하나는 사명이 있는 거였어요. 자녀의 특권이 있었고 또한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잘 살고 잘 있었던 사람에게 나랑 살자, 나랑 살자. 내가 네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네 도움이 되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 그리고 삶의 거주지를 옮겨주셨죠. 그럴 때 믿고 순종했던 모습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위기가 왔잖아요. 기근이라는 위기가 왔을 때 그 믿음의 한계가 드러나고 순종의 한계가 드러나고 그 인간의 됨됨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물질주의 세계관에 따라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속사람의 모습이 드러났고 아내 팔아서라도 자기 살아야 되겠다라는 자기 본능적 아주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경제적 위기 때문에 이 언약의 가정도 파괴됐고 약속의 땅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금 그 가정도 지켜주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물질적 어려운 부분들도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도 보게 됐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한 알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도 배우게 되고 자신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기가 오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위기를 통해서 내 믿음의 한계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 위기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지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기라는 단어는 사실 맞지 않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다 기회예요. 믿음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이제는 물질적인 것이 어려워서 애굽으로 갔는데 물질적인 것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싸우게 생겼잖아요. 조카네 가족들이랑. 그랬을 때 어떻게 판단한다고,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조카한테 먼저 가라. 네가 먼저 가라. 네가 선택해라. 이제는 양보할 줄 알게 됐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게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좋은 것 포기할 줄 알게 됐어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 물질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는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살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땅의 것들이 그다지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것에 연연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맡겨주시는 거예요? 큰 걸 맡겨주셨어요. 네가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단순하게 너한테 땅 줄게 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네가 나의 정신으로 나의 뜻으로 한번 다스려봐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를 너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내가 소망한다라는 또 하나의 사명이었어요. 그냥 땅 부자 돼서 잘 살아봐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내 나라를 건설해봐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책임과 사명을 같이 겸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땅을 찾아간 롯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예, 처음엔 좋았을지 모르지만 좋은 것 따라서 살아가는 물질주의 따라서 살아가는 그 땅에는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욕심 있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면 늘 그것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땅에 또한 전쟁이 생기게 됐습니다. 거기 큰 왕이 하나 있었어요. 강력한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나라한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부족국가 형태였는데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몇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조공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한 다섯 나라 정도가. 그래서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에게 편들었던 한 네 나라가 있었고 반대했던 다섯 나라가 있는데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롯이 살던 소돔은 반란군에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지고 그 반란군에 있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 그 이야기를 조카 롯도 잡혀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와서 누군가가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집에 있는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기습 공격을 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변했어요. 그전엔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까지 팔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318명과 그 큰 동맹국 군사와 싸우겠다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죠.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었고요. 그 생각을 바꾸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영역을 넓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때는 아브라함 때문에 애굽 땅에 살해일로 재앙이 내렸다면 지금은 아브라함 때문에 이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아브라함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근을 통해서 물질주의적인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웠다면 이 전쟁을 통하여서 다시금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전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은 배우게 됩니다. 즉 15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배워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만큼 그는 믿음의 삶을 순종으로 삽니다. 인식하고 깨닫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도 하게 되고요. 또 모든 물건과 소유를 포기할 줄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게도 되고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알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땅과 물질에 대한 테스트를 어떻게 보면 넘어갔어요. 이제부터는 뭐가 하나 남았냐면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고 이어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창세기는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15장, 16장으로 넘어오다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15장 1절을 보면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의 방패다. 전쟁에서 이기고 왔던 아브라함,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전쟁을 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긴장관계가 형성될 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약속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시겠습니까? 나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라는 자식 이야기를 대놓고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 집에 있는 종으로 자식 삼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몸에서 날 자라야지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네가 자식을 낳을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너한테서부터 자식이 날 거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식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자식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시청각 교육을 해주세요. 하나는 별을 보여주세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네 자식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셀 수 없는 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고대 약속하는 방법으로 횃불 언약이라는 것을 하세요. 짐승들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놓고 그리고 그 사이를 둘이 걸어가야 되는데 타는 횃불로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내가 이 약속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식들을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400년 뒤에 일어날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애굽에 내려갈 것이고 거기서 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이 많은 아브라함한테 자식 하나 주세요 그랬는데 400년 뒤에 민족이 많아질 거야 그러면 이게 또 실감이 나는 얘기예요? 실감이 안 나는 얘기입니까? 실감 안 나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야 이런 약속의 믿음을 받고 사는구나 그러지만 이게 실감 안 나는 얘기입니다. 이사 올 때랑 사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거지. 아니 그냥 그건 나중 얘기고요. 그냥 자식 하나 빨리 주세요. 이게 쉽지. 400년 뒤에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 이거 사실 실감 안 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400년 뒤에 온 집안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잘 될 것이고랑 지금 당장 집 하나 주고 먹고 살 수 있는 통장에 꽉 채워서 주세요랑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지금 당장이죠. 지금 당장의 통장과 집 한 채가 좋죠. 400년 뒤, 아니 그건 지들 복이고 그냥 지금 내가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자식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꿈꿨던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달랐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시간이 다르고 기대치가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가까울수록 믿음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멀수록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어떤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16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례가 그 아주 믿음을 시험하는 일을 하죠. 하가리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사례가 했어요. 아내가 했어요.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에 늘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 뒷감당은 남자들이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사례가 진심으로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지 기다리다 지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아브라함 한번 떠보자는 건지 그냥 생각 없이 홧김에 하는 얘기인지 이게 사실 잘 구별이 가지 않아요. 냉정하게 무슨 생각으로 하셨는지 참 궁금해요. 근데 보면 여자분들이 대체로 이런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냥 덥석 잘못 물다간 큰일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빠져요. 하가리를 통하여서 자식이 자식을 갖게 되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종이었던 여자가 갑자기 무슨 노릇하는 거예요? 안주인 노릇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이 사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뜩이나 부하가 치미는데 이게 완전히 기름을 끼얹은 기억이죠. 그래서 두 여자가 싸웠어요. 학대하고 구박하고 쫓겨나고 이게 아주 집안 꼴이 우습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은 지금 어떤 집안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집안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집안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집안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내부에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 집안을 보고 하나님 믿을 사람 주변에 있겠습니까? 이 집안 보고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 믿을 마음 있다가도 없어질 만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오늘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따라서 주변에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교회 가고 싶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크리스찬 가정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아, 그 교회 다녀야 되겠다, 다니고 싶다, 그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삶, 예배자의 삶을 아름답게 같이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를 보면, 아, 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라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전도회 모임을 갔더니, 아, 이 전도회 모임 가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 모이니까 다르네? 뭔가 다르네? 이게 잘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실감 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은 달라도 많이 달라야 합니다. 뭔가 달라야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실감 날 수 있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에덴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들이 모두에게 실감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를 누리면서 갖는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만 반짝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디서든지 어디 처해 있든지 거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분명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되죠. 예, 지금 아브라함 집을 보면 지금 안정적이었어요. 물질도 있어요. 전쟁에서 이겨서 지역에 명성도 날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집안의 모습을 보면 이게 갑자기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지붕 두 가정은 늘 어려워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지붕 두 가정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가정이 아름답게 존속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를 보면 이주한 지 얼마가 됐냐면 약 10년이 됐어요. 75살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됐습니다. 85살 됐어요. 아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됐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 아직도 안 주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 스스로 시간을 정하고 우리 스스로 계획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마지막까지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약속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중간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실수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인내의 싸움 같아요. 순종의 싸움 같아요. 기다리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자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가정의 평화를 얻지는 못했어요. 자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뭔가를 더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정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자유, 기쁨, 감격, 평안 이런 거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루어진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체험도 했어요. 신앙 연수도 있어요. 말씀도 어느 정도 알아요.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직분도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정해놓은 개념, 내가 정해놓은 기준, 내가 정해놓은 시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면서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도 있고요, 명분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나였어요. 내 욕심이었어요.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의 모습들 앞에서 우리가 늘 무너졌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하갈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갈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명분도 이유도 있어요. 그럴 만한 욕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별 보고 기다리는 것보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참 별을 보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는 훨씬 쉽고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쉽고 빠른 방법 앞에 그만 약속도 믿음도 무너진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너무 근데 힘든 거였어요. 16절을 보면 다 도망가게 되죠. 멸시하고 학대받고 하갈이 도망갑니다. 16장 6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여 하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예, 아브라함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죠. 금방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다시 이 무너진 가정, 약속도 상실한 가정 다시 회복해 주세요. 1차적인 회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시냐면 이 여종에게 말씀하세요. 구절을 보면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 복종하라. 질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갈은 하갈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종의 자리였어요. 네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자식이 아무리 태어나도 그 자식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으로 이어갈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너 종이야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종의 자리에 가서 복종해라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리 지킨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고요. 장로는 장로의 자리가 있습니다.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자리가 있고요. 권사는 권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서리집사로 1년 직을 받아도 재직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왜 자리 안 지키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게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다 각자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였어요. 하갈에게는 종의 자리였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약속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사라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아내의 자리였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만나 주세요. 자식 난 다음에 86세가 됐는데 17장으로 가면 99세가 됩니다. 13년 동안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공백 기간이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세요. 75세부터 85세까지는 10년 동안을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왔어요. 그런데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99세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아, 하갈이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해주시니 그게 자식 놓고 기쁘겠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땅의 것들 아무리 누려도 그 기쁨 아니죠. 평안함 아니죠. 오히려 영적인 어두운 밤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어가고 싶어도 말씀을 안 주시니까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낯이 나타나셨어요. 99살 때 나타나셨어요. 그 사람이 말씀하세요.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누군지 가르쳐주세요. 나는 전능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완전해라. 즉 무엇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번성케 하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2절에 말씀하시는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예, 아브라함 약속을 못 기다렸어요. 횃불 언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을 못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열국의 아비 만들 거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앞에서 좀 완전해봐, 좀 믿고 기다려봐라는 거예요. 순종해봐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혹 잊었을지 몰라요. 13년이 지났으니까 아, 하나님 안 오실려나 보다.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냉정하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포기하셨나? 이제 내가 너무 늙어서 이제 자식 날 수 없지. 아브라함이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99살이면 다 끝난 나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였어요. 이스마엘이랑 그냥 살자. 예,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잊었어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 소망 없는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례가 아니라 사라다.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언약을 새로 제정하세요. 횃불 언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은 할례라는 언약을 제정하세요. 남자들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그런 언약입니다. 이게 참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세요.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 의미는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99세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이 언약을 행하게 하시는데요. 인간의 생명이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였어요. 그게 99살인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하신 할례 언약의 의미였습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주는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자식은 태어나는 거였어요. 그게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사례의 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주시겠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요. 무에서 유가 있게 하시는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오.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선언이 바로 이 할례 언약 속에 내포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내용이 살짝 바뀝니다. 그 언약을 받고 시간이 얼만큼 지났을 때 오늘 읽은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다가 누구에게 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들리셨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들리세요.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자식을 주겠다라는 거였어요.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제는 아브라함이 웃고 못 믿었는데 지금은 누가 웃고 못 믿냐면 사례가 웃고 못 믿어요. 또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아세요. 웃었지 안 웃었는데 웃었어 또 야단 맞고 그리고 이제 자식을 다시 한번 받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참 기가 막힌 그런 본문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집과 소돔과 고모라인 세상을 대표하는 땅을 둘로 완벽하게 나눠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뭘 약속하세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 땅을 맡겼다, 그 의미를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이었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 줄게 이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앞으로의 역사의 미래와 마지막에 대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둘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나라가 물질주의적인 나라들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될 것인데 그 나라는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이었어요.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미래 큰 그림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의 결과가 마무리될 것인가?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귀결되어지는가?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이 세상은 멸망받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림을 이미 창세기 18장에서 선언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여기 보면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런 세상은 멸망받는 거였어요. 이 엄청난 대화를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400년 뒤의 얘기뿐만 아니라 2000년, 4000년 뒤의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실 때까지가 지금 얼마가 걸린 거예요? 24년 걸렸어요. 75세에 부르셔서 99살에 자식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해주시고 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작과 끝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시는 데가 지금 24년 걸렸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로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던 시작부터 마지막 역사의 그림까지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시작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를 한꺼번에 통으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18장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비로소 이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는데 참 시간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20여 년이 더 걸린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야 여러 뭐 말씀을 적용을 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에 대한 이해 관점으로 한번 보게 됐어요. 참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그 약속 주시고 그 약속 전혀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식도 주시겠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셔서 결국은 마지막 역사의 그림까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이 하나님 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중간에 좀 괜찮은 사람 바꾸지 않으시고 그냥 이 한 사람 택하셨으면 이 한 사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이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그 성도의 견인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순종함으로 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열심히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뭐 최선을 다합시다. 예, 노력하면 그게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어느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사랑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믿음의 인내를 하며 온전히 순종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한날 한날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